올해 저희가 잠언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잠언은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달이 이제 30일 아니면 31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잠언을 읽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책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그걸 영어로 wisdom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인생을 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명철, 영어로 understanding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잠언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길게 무언가를 이제 설명해주고 산문체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잠언이고, 여러분이 10장부터 이제 31장을 가서 보면 거의 한 구절이 하나의 잠언이 되는 이런 형태로 잠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10장부터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전체에 나오는 인간들, 인간이 어떠한 부류가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다섯 가지 종류의 그 인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오늘까지 이거 이제 살펴본 이후에는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빚 보증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오는 가지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비웃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4주 동안 성경 말씀, 특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의 특성을 살펴봤고, 혹시 그런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번째 강해는 단순한 자들의 어리석음과 단순함의 아름다움, 이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두 개가 좀 맞지 않는 이런 토픽 같은데, 성경에 단순하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용례로 나와요. 하나는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런 용례로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단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단순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주변 동료들 이야기 그냥 무조건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모든 걸 잃게 되고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끝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성경은 단순한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후반부에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단순함, 이런 것들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미의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순한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먼저 잠언 1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가서 보면 지혜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지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하는데, 단순한 자, 비웃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거를 삼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삼형제, 나쁜 의미의 단순한 자, 그 다음에 비웃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제 지혜가 첫 번째 초청을 하고 잠언 8장 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여기도 8장 1절 가서 보면 지혜가 이제 또다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초청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9장 4절에. 여기도 또 9장 1절 보면 지혜가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여기로 발길을 돌리라 이렇게 하고, 명철이 부족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예,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자는 계속해서 지혜가 부르는데, 초청을 하는데 예,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지혜가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혜가 부르는 거야.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지혜가 부르는데,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처음엔 부르지만 나중엔 부르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스 하고 바르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면, 그러면 더 이상 초청을 받지 못한다. 초청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단순하다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쓰였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뭐 심플하다는 거 아마 중학교 뭐 2, 3학년쯤 되면 아마 영어 시간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형용사로 20번이 나옵니다. 심플하다고 한 말이 형용사로 단순한 이런 의미로 20번이 나오는데, 시편하고 잠언에 17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한 번, 그 다음에 신약성경 로마서에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단순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구나. 구약성경 가운데도 시편하고 잠언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심플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simplici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단순함,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총 다섯 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두 번이 나오고 신약에 이제 세 번이 나와서, 단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가서 찾아보시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25번 정도가 나옵니다. 25번. 자, 오늘은 먼저 단순한 자는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참 저 사람 단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좋은 의도로 의미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지금 현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히 잠언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듣는 어리숙한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인생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추구하는 가치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단순한 자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다, 심플한 사람이다.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15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자하고 반대가 된 사람은 분별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자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100%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 이렇게 다 믿다 보니까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 믿으니까 남의 말을. 근데 분별 있고 판단력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잘 살피고 간다는 거죠.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분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함에서 떠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100%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믿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자다 그렇게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참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시대 교인들의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현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슨 말을 목사에게서 듣든지 교회에서 들으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비교해서 맞는가 그런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하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하는 그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질 않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 이렇게 이제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그런 자는 우리가 가져가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근데 뭐라고 되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거 읽을 리는 없잖아요, 요한 1서를.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오류의 영은 누구겠어요? 마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리의 영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류의 영의 말인 마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듣든지 뭘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지 그것들을 판단하고 시험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엄청난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근래 존 메가더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세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기독교 계에 세 종류가 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고, 이거 완전히 부패해서 복음이 없는 이와 같은 데가 있고, 하나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프로테스탄트계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나만 좋으면 되고 펄펄 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진영 내에 과반수 이상이 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할 거 없이, 교단에 상관없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그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뭐 유명한 목사가 뭐 여기 뭐 보통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성전에서 춤을 추고 난리치는 뭐 이런 것들이 영상에 이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교회라고 하는 진리의 영이 거하는 이 모임 안에서 목사가 춤을 추고 뭐 디스코장처럼 하니까 성도들 다 난리치고, 이런 게 성령의 집회라 그러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 그러고 이러고 속아 넘어가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단순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 그냥 100% 거짓 대언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알아차리셔야 돼서 가짜구나,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내 말대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등등,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이거 가짜예요. 엄청난 규모의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천문학적인 그러한 그 규모의 돈을 요구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은사 집회, 거기 가면 무질서한 그런 그 음악, 정말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음악,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미쳤나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난장판 혼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춤추고 난리를 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좋은 교회에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냐? 책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책을 읽을 줄 아는 능력. 다시 말씀드려, 설교를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그 일이 생겨야 그게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목사고 올바른 목사가 전하는 설교지,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고 뭐 마음만 뜨거워져서 붕붕붕붕 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앉아있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고 성경 말씀 앉아서 읽지 못하고 이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오류의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구원은 받았어도 단순한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시는 분들이 저 같은 목사를 추종한다거나 이래 사랑침례교회 같은 교회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래야 나중에 교회 탄압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와 같은 세력이 이제 우린 물론 휴고가 돼서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얼마나 극심한 탄압이 있고 그러겠어요. 이래도 교회 못 와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고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 시대에 교회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단순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있어요. 현 시대에는 특별히 단순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이 40%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저후에 북한이나 중공 이런 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 가서 투표를 해. 거기 그쪽으로 찍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눈앞에 현실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단순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하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무료로 나눠준다, 무료로 뭐 해준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 무료로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료로 하려면 누가 돈을 공급을 해줘야 무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라고 하고 이러면 그럼 거기다 표를 던지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선동을 받고 세뇌에 당해서 자기 느낌대로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중공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10명 가운데 지금 4명이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와 같은 그 잠언을 통해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현실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저 사람 꼴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얘기한 저 사람 말 그대로 그냥 온고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타협을 몰라. 여러분 이게 타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걸로 나타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얼거매하는 거예요.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낙태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 당장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politically incorrect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낙태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무조건 여성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성을 올려줘야 된다. 우린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려줘야 되고 특별하게 뭘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소수자, 외국인 소수자, 성소수자 등 당연히 그들을 평등하게 저와 여러분이 대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이제 남자 성소수자 같은 이런 경우에 그들의 그 성행위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politically incorrect,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남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전체 다수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 그대로 핵외 망측한 그와 같은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학력을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졸업했는지 학점이 얼마인지 그걸 그런 거 기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교육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예,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 이런 세상을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꿈꾸는 그 평등은 뭐냐?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 그건 맞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결과까지 평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과까지 평등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고, 그럼 모두가 다 못 사는 것으로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 왜 그래? 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뇌가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은 인천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저쪽 강원도 원주나 이런 데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 사람이 얼마 안 살잖아요. 여기 수도권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살기 때문에 여기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차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 교회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직무 수행자 중에, 예. 좀 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모두가 다 목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집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청소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 위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을 세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청소하면서 교회와 같은 청결도를 유지해준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식사 담당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주차 봉사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보란 말이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차이는 있잖아요.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러다 보니까 현 시대의 대다수 이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치켜 세워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의견이 없이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예, 대다수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단순한 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돌덩어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은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뭐 재벌이 됐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단순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하면 선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사회적인 통념이 뭐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게 선하다 그러면 이게 선한 거고 내가 이게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거지, 내가 나한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뭐 동성애다 뭐다 낙태다 이런 거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이게 좋으면 필요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나한테 필요치 않으면 나쁜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 많이 봐요. 학교에 무슨 단체장도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주때 없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 거기 그냥 장이 되고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려고 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질 못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낙태하거나 동성애하는 거 분명히 이게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지금 널리 파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알지 못할 때 사고가 나잖아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다. 자동차가 어디 고장난 거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그럼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진리를 버리고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단순한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돌이켜 떠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돌이켜 떠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일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단순한 자가 되냐? 특히 21세기에 사람들이 단순한 자가 되는데 그 단순한 자들이 단순하게 되는 것은 지혜와 신중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리기 때문이다. 잠언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은 뭐 하는 거냐?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준다는 거야.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주어지면 반응,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주는데 단순한 자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걸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비극은 뭐냐?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리석음, 단순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뇌가 없이 그렇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왜 이렇게 인생 허비하는 그 일을 어느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단순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함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주관 혹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서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조금 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창고를 파지 않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여러분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교회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7장 7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창녀에게 빠지는 어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시작은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맨 끝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 사람이 변하는데 이런 사람을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결과를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나방이 여기 불을 이렇게 켜놓고 등불 이런 거 켜놓고 그런 걸 몰려들잖아요. 어떻게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자들의 말로는 결국은 형벌받는 그런 일로 끝난다. 잠언 19장 2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봐야만 그때 가서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공산주의와 완전히 돼갖고 그냥 공산당이 득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그때 보면 그때 가서 아이쿠 안 되겠구나. 이미 다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다. 잠언 21장 11절 가서 보니까 비웃는 자가 형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당하는 걸 봐야만 그때 가서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보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자들은 자기 앞에서 어떤 신뢰가 펼쳐져야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든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형벌을 받든지 이걸 눈으로 봐야만 이게 잘못이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보고 그리고 어떻게 피하는데 단순자는 그 다가오는 위험을 그냥 보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그 위험을 스스로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2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미리 보고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서 구렁텅이에 빠질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단순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27장 12절에는 분별 있는 자는 해악을 보고 미리 숨으나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저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자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단순하다는 걸 모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셨냐, 지혜 대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단순한 자가 깨닫고 민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단순한 자의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가 축복이다, 알지 못하는 게 축복이다 이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무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는 어리석은 일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라고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단순하다고 한 그런 말, 특히 잠언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확신이 없는 사람, 그저 자기 주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말 믿고 살다가 결국은 패망에 이르는 이런 우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신약성경에도 단순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단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또 누가 있냐? 이런 단순한 자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말 그대로 등을 치는 거예요. 등을 쳐갖고 돈을 빼먹거나, 그렇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뭐 교단에 뭐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단순한 자들이 있다. 신약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쓰인 단순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단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좋은 의도로 또 사용이 돼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그 단순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남자 형제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자 이제 자매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문제, 이 문제 중에 가장 특별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이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의 지혜와 철학에 물들어서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 복음의 단순함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생기고 교회 내에서 법정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고 여인들의 옷차림에 문제가 생기고 주의 만찬 등을 행할 때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방식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뭐 꿈을 꿨다고 그러고 입신했다고 그러고 뭐 해서 하나님의 뭐 보좌를 꽉 쥐고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이미 지나가서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있는 단순함이 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 한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했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여.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개가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순수하고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게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남의 등을, 교회 와서도 등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추구하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너희를 향해선 더욱더 그리하였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세상에서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틴데일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한테 한 발 들여놓고 이렇게 양쪽에 두 다리 이렇게 다 뻗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단순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은 대단히 복잡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서 한번 레위기니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하라 그래도 외우라 그래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의식이 복잡하고 규례가 복잡하고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예, 시스템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구약의 시스템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방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교에 가보면 구원의 방법이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특징이 뭐냐? 단순한 데 있는 겁니다. 단순한 데 있어요. 이렇게 단순해야 모든 사람이 그 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뭐냐? 단순한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걸 단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뭐 모든 게 다 신이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똑같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구원받으신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종교의 기준이 다르고 B라고 하는 종교의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 저 일을 해야 구원이 이게 수백 가지가 되면 어떻게 구원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백 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 유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단순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 속죄로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시스템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쇼를 하려고 그러고 복잡한 거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걸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예, 저와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거나 귀를 즐겁게 하는 무슨 요소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럼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기독교의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다.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 예배당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단순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세상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복잡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땐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의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지혜. 그럼 말이 육체지. 지금식으로 하면 꼼수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꼼수를 피우고 성도들이 꼼수 피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안 된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믿는 데예요. 그렇죠?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런 데가 교회인 거예요. 철학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고 그렇죠? 세상에 어떤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성도의 삶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떳떳하게, 이게 제 양심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앞에 서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목사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단순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파멸에 이를 수 있어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잃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커다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고, 그렇죠, 사람의 지혜에 꾀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새 말로 표현하면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아시죠? 신발도 몇 개, 옷도 그냥 몇 개 이렇게 놓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산다. 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다 끄집어 드리면은, 예, 쿠팡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다음날 오고 하는 거 매일같이 모아드리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집안이 그냥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사는 거, 이런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목사가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이거 어떻게 여기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원짜리 양복, 이거를 어떻게 그런 걸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단순함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20만 원, 30만 원짜리만 입어도, 그렇죠, 목사라고 딱 쓰면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입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단순함에서 나오는 지혜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가져봐야 되고 저것도 가져봐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있으면 단순하게 사는 거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제대로 잘 양육하고 지혜롭게 키우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우고 나도 그렇게 살면서 단순하게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럼 단순함에서 떠나냐,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함에서 떠난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아, 뱀이 이불을 속이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단순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복잡한 그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면 단순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와서 뭐 설교하고 그러면 좋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춤추고 이런 일들 하고, 그렇죠, 가짜 영이 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면 그럼 이미 단순함에서 떠난 거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 로마서 12장 8절에 권면한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든지 남을 사랑해서 뭘 베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단순하게 해야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야 된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뭐 목사 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난 목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해야겠다는 그 단순한 그 한마음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단순함으로 해야 된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단순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세상의 악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일에 자꾸 깊이 관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게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음모론 같은 데 이렇게 빠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자꾸 무슨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언제 다 듣고 있겠어요? 유튜브 그거 다 듣고 그러면 언제 뭐 옛날에 코미디 그런 게 그거 손은 누가 키우냐 한 말이에요. 누가 언제 키우냐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언제 해요? 모든 일 다 해서 뭐 음모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유튜브 가서 그런 거 다 보면 그러면 언제 일을 하고 그렇죠? 언제 단순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건 뇌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죠? 내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 거기에 감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단순한 삶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